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셨던 그 내용 중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 두 번에 걸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그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두 번에 걸친 반문과 대답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게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과 지금 보았던 본문이 사실은 분위기는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로 대답을 하세요.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하죠. 여기서 이제 본문은 대답했다 되어 있지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질문을 합니다. 보면 이 내용은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앞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걸 역으로 거꾸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절반의 사실이죠.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일정 부분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 대부분을 포기하고 버리고 따라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맞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갖고 있는 게 사소하고 적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잠시라도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매우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갖고 있던 것을 팔고 다 정리를 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다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갖고 있던 것을 팔았느냐? 아닙니다. 또 팔거나 포기했던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온 거죠. 다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오긴 했지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순종하고 따라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아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과 태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식의 태도였거든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다 비슷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 던진 질문 이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것도 참 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간단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자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생을 얻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영생 말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했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에 보면 너희가 얻는 상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희는 누구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 팔아서 부지하고 혹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너희도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너희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정말 큰 상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니까 너희도 천국에 따라오고 주님께서 영생을 누리시니까 너희도 영생을 누리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권세를 가지시니까 너희도 천국 보좌에 앉고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만 나를 따르는 너희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이 그걸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기긴 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내용이 29절에 나와요. 29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약속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기 보면 버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 버리는 자는 베드로일 수도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여튼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리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참 앞부분과는 약간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재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집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너와 관련되어 있는 혹은 네가 포기하기 어려운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부자 청년에게는 갖고 있는 재산 전부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중에 하나라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버리는 자마다 어떤 상급을 받는지를 다시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여러 배를 받고 이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냥 영생을 받는다 이러시면 되는데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속은 자녀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제자들 지금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버리는 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조금 경고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종종 헷갈려 하는데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간단합니다. 본문 우리 그대로 읽은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28절에 나를 따르는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죠. 29절에 버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를 따르는 너희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나중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저것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먼저 된 사람들이지만 너희들보다 나중되는 사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되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너희가 이것저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이 믿음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30절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먼저 주님을 따라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중이 될까? 이 현실적으로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되 먼저 내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리는 정도의 수준이 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뒤늦게 따라왔지만 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금방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따라왔느냐 누가 나중에 따라왔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고 희생하는 일을 누가 먼저 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희생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의 의심이나 혹은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들도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오늘 공부하고 내일 성적이 오르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공부해도 내일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다가 아, 내가 이거 공부하는 게 소용이 있나? 하고서 그만둔다고요. 하다못해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달, 두 달 운동을 해서 금방 뭔가 딱 차이가 나면 좋은데 차이가 안 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하나, 그냥 대충 그냥 먹고 사나, 그놈이 그놈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꾸준히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니까 그만두죠.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느냐? 이거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로 베드로와의 질문과 대답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다만 지금 이 마지막 대화를 보시면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다 팔고 버려라 말씀하시면서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려라 이때에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내용이기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겠습니까? 또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팔고 포기하고 버리는 자가 되면 또 주님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팔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님은 지금 눈앞에 안 보이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 있던 내용과 지금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지금 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팔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더 중요한 핵심은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뭐 조금 어찌 보면 옳지 않은 모습으로 질문했죠.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 뭘 얻을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국의 보좌에 앉는 것, 권세를 갖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것, 이런 상급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면 또 때때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살다 보면 아니면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팔아서 구제하고 섬기다 보면 종종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안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맨날 갔습니다. 성도들과 이렇게 목회를 섬기고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잘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듭니다.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잘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끔 가다 보면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에는 지네 고집대로 해요. 몇 년 동안 막 밥 먹여가면서 섬겨봤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에게 늘 잘해주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게 무슨 지랄인가? 내가 뭐 때문에 이 지랄을 하고 있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없으신가요? 저만 나쁜 놈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가끔 듭니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가 저의 친구 목사님들이나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가끔 화딱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상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 더 상급 안 받아도 돼.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상급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상급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상급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보좌에 앉는다는 게 이게 사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예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장로교단 목사님이신데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이 상급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져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애들이 있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욕설을 하나 탁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어서 그럴까요? 믿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어떠냐면 이렇게 쭉 현실 속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성도를 돌보고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다가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짜증이 확 올라온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덕스럽지 않지만 에이 뒤져봐야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그 별 볼 일 없고 줘봤자 소용도 없어 보이는 그 자식한테 내가 내 자산을 다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드시 상급이 있다.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참으로 더 귀한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볼 때 사랑할 때 섬길 때에 지금 당장 눈앞에 이게 참 귀한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늘 신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한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만나도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 할 때에도 참 이와 같이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지, 과연 이와 같은 헌신이 진정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 우리가 참 마음에 낙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저앉는 경우들도 생기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품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